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어온 일본과 중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고위급 안보 대화를 열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오늘 안보 대화에는 일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 중국에서는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 조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중일 관계 개선이 계속 이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은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그러나 양국 모두 상대방의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직접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부장조리도 중일 두 나라는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지역 열강이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양국 간 안보 대화는 지난 1993년에 시작돼 정기적으로 개최돼 왔으나 2012년 일본이 센카쿠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개발도상 국가 소녀들의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오늘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 만난 뒤 미일 양국이 백악관이 벌이고 있는 렛걸스런 운동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렛걸스런 운동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전 세계 저개발국가 소녀 6,200만 명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자신도 삶의 모든 기회에서 교육이 진정한 시작점이었다며, 세계 도처에 영리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공을 갈망하는 소녀들이 많지만 그들에게는 학교에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총선에서 제2당이 된 시오니스트 연합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시오니스트 연합당은 지난 17일 실시된 선거에서 24개 의석을 확보해 30석을 차지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 당에 이어 제2당이 됐습니다. 시오니스트 연합당의 이삭 헤르조그 대표는 이스라엘 군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오니스트 연합당은 편협한 우익 정부에 맞서는 반대 세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뉴질랜드와 베트남이 양국 간 무역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하는 등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존 키 총리와 베트남의 응웬 탄퉁 총리는 오늘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키 총리실은 양국이 오는 2020년까지 물품과 서비스 교역량을 현재의 두 배인 22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역내 동반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키 총리는 말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와 베트남은 최근 뉴질랜드가 베트남을 상대로 간첩 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살상력이 높은 집속탄을 사용해 민간인들을 숨지게 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모두 지난 1월과 2월 집속탄을 사용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적어도 13명의 민간인을 숨지게 했다며, 이는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열흘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적어도 7개 도시와 마을 등에서 집속탄이 사용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4곳은 칠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얀마에서 언론인 2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미얀마 포스트 신문의 탄 타이크 투 편집장과 산모에 툰 기자는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의원의 발언을 기사화했다가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게재한 기사에서 군 출신 의원들은 교육 수준이 낮다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3의 국가도 그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보고 저희 또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는 별도로 임금 인상 문제부터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의 가족 상봉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가 북한 언론인에 대한 인터넷 교육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곳에 따라 맞거나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북핵 위협을 핑계로 한 미국의 지역 지배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되면 입장도 내고 결정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변인의 19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어떤 제3의 국가도 그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보고 저희 또한 앞으로도 계속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외교를 당당하고 의연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 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설익은 정보와 분석을 갖고 의견을 내는 것은 자칫 국민을 오도할 수 있고 국익 손상은 물론 전략적 선택의 입지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기가 건강하려면 자연 분만이 좋은 것이라며 인공 분만으로 무리하게 시기를 조절하는 식의 외교는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자 논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혈안이 돼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지배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에 각기 다른 급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은 유사시 사방에 미사일 공격을 하려는 데 있고 사드의 한국 배치도 그 일환이라는 겁니다.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 정부가 사드를 끌어들이기 위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첨예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군사 전문가 대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추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이런 반응은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장을 지낸 차두현 박사는 처음 사드 배치 문제가 제기됐던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 특히 사거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외면한 북한의 주장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 편들기 그리고 미한동맹 흔들기라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이걸 지원사격을 해주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북한이 해온 러시아 외교나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런 그 발언 자체가 국내적으로도 계속 논쟁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만약에 사드 배치가 무산이 될 경우에는 한미 간의 공조라는 것 자체를 이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등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북한이 이 문제를 지렛대 삼아 북중러 삼각협력의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해외 배치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시링비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은 18일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수위원회 총문회에서 미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해외 배치 가능성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Future deployment decisions under consideration by the warfighter.
시링 국장은 가까운 장래에 사드가 한국과 중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리처드 셀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이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그러면서 올해 안에 4개의 사드 포대를 미군에 배치하는 사전 계획이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이날 서면 보고서에서 4개의 사드가 이미 미군에 인도됐다며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2017 회기 연도까지 7번째 사드 포대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로 최대 2,000km까지 X밴드 레이더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미 국방부는 사드 외에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과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 공중에서 발사하는 레이저, 지상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PAC-3 등 다양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의회 제출한 81억 달러의 2016년 미사일 방어 예산 가운데 사드 예산으로 4억 6천만 달러를 책정했었습니다. 시링 국장은 48개의 사드형 요격 미사일을 미군에 배치하는 등 2016년까지 총 155개의 요격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링 국장은 이날 북한이 계속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 continue to test regularly. They continue to test without notice. They continue to demonstrate.
북한은 사전 예고 없이 꾸준히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사정거리와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링 국장은 특히 미사일 방어국과 미 정보당국 모두 북한이 올해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 당장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이어 북한의 위협을 감지하는 것보다 앞선 속도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 전함들과 괌에 배치된 사드가 북한의 복잡한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해 요격하는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유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를 배치할 지역과 시기 그리고 비용 문제까지 소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내용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한미통합국방회의에서는 그 의제로 사드 문제가 의제에 일단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치 장소에 대한 결정은 내려진 바 없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서도 이미 사드 문제가 공론화됐고 이에 따른 사드 배치 지역과 시기, 비용 분담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사드 배치 후보지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사를 진행한 지역은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부산 기장과 대구 등으로 이 중 가장 유력한 지역은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집결하는 평택으로 꼽힙니다. 또 사드 배치 시기는 2017년 전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주항공산업업체인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7개의 사드 포대 중 5번째 포대가 올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됩니다. 이 가운데 훈련용을 포함한 3개 포대는 미국 텍사스에,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됐으며 나머지 2, 3개 포대는 국외주 등 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1개 포대가 바로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라도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배치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걸 불러들인 장본인은 북한의 핵무기니까 핵무기가 미사일에 실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배치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한 수단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고, 필체인이 완성되려면 한 10년이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당장 급하게 대안으로서는 사드밖에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안보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당장 뭐 조한미군이 필요해서 갖다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갖다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우리 국방부가 기존의 SM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SM과 사드 접치거든요. 그러니까 SM 국내 개발로 가면은 그냥 우리는 SM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국내 개발하지 말고 그냥 사드 도입하자 한번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안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현재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만약 배치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 제3 해병기동군과 한국해병대가 어제부터 닷새간의 연합해병구성군 사령부 지휘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지휘소 연습에는 주요 지휘관과 참모 등 2,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해병대 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휘소 연습인 키 리솔브 훈련과 연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온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임금 문제를 분리해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장 시급한 현안인 임금지급 문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노동규정 개정과 같은 공단의 제도 개선 문제는 향후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형식상으로는 북한 법인에 속하지만 한국 측 관리요원들이 근무하면서 한국의 입주기업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하루 전 방북해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 협의를 북측에 요청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상한선을 폐지했으며 70달러 35센트였던 한 달 최저임금을 이번 달부터 74달러로 5.18% 올리겠다고 지난달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당국 간 협의 없는 임금 인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3월 13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북측에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연 5%를 초과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게 한 기존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절충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에서 합의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가 없다며 일단 출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당국이 일단 만나서 협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일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는 데 이어 오는 25일 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친지의 상봉을 앞당기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의원은 자신의 마지막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족들의 재회를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커크 연방 상원의원과 찰스 랭글 하원의원은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랭글 의원 사무실은 18일 BOA에 두 의원이 가족 상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서한을 이날 케리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랭글 의원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령의 이산 가족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역사적 상봉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국무부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편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Very soon there won't be families alive to enjoy the warmth of a historic reunion.
커크 의원과 랭글 의원은 서한에서 올해가 한국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라며 분단으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우선시함으로써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고 이후에도 추가 상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의원은 그러나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의 사정은 다르다며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1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이 친지와 재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가족을 찾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공식 창구에 의지하고 있다며 이는 위험하고 미국 시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자신의 마지막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과 북한에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상봉이 성사된다면 정치 인생의 큰 보람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make my political life more than worthwhile.
랭글 의원 사무실의 해나김 보좌관은 이번 서한 발송이 미국과 북한 당국 모두의 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거듭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 많은 현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자칫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뒷전으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동시에 북한 당국에도 이 미국 정부의 가족 상봉 노력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둔 이 두 의원님께서 직접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의원들은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8년 1월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친척의 상봉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12월 대북정책특별대표로 하여금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는 잠정세출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국무부가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가족의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언론인들을 초청해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같은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가 북한 언론인들에게 인터넷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의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언론인들을 런던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 계획했던 활동들이 중단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초 영국 외교부는 올해 초에 북한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관계자들을 런던으로 초청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언론인들을 런던으로 초청하는 계획은 영국 외교부가 2014-2015 회계연도에 국제 언론인 교육기관인 톰슨 재단에 자금을 제공해 북한 언론인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두 명의 언론 전문가를 평양에 파견해 북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에 따르면 평양에서 실시한 교육에는 북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내각 산하 교육 담당 부처인 교육위원회, 그리고 인민대학습당 등 3개 기관 관계자 46명이 참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어 평양 교육 참가자 가운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관계자들을 런던으로 초청해 영국 언론사들의 웹사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후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진 뒤 영국 내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원을 양성하는 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은 외교부가 북한 정권의 공식 나팔수도를 위해 돈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앤디 실버스타 영국 납세자연합 사무장 역시 선전선동원을 교육시키는데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괴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유럽연합은 소수 외국인과 일부 고위인사들만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에 따른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영국 외교부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영국은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을 일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비판적 교류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해명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양자간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번에 북한 언론인 초청 계획을 취소하면서도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다른 측면 등에 대해 북한과 교류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미국이를 몰고 한국에 망명한 노금석 전 북한 공군 대위의 탈출기를 펴낸 블레인 하든 전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는 김일성 주석을 북한의 시계 바늘을 멈추게 한 장본인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든 씨는 지난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새 저서를 통해 김일성 주석과 60년 전 북한을 탈출한 노금석 씨의 엇갈린 행로를 추적해 봤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든 씨는 또 탈북자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인 신동혁 씨와의 작업 과정과 증언 오류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든 씨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금석 씨의 탈출기를 담은 새 책을 출간한 계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Ken Rowe called me up out of the blue. I was in Seattle.
노 씨가 먼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1950년대에 잘 알려졌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였고 1953년에 북한을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에 관한 책을 쓰고 싶다고 했고 김일성의 등극과 미군의 북한 폭격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답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집필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면 노 씨와의 작업 과정은 순조로웠습니까?
It was much easier, much simpler, much more straightforward. A couple things is that he
그동안 수많은 탈북자들을 인터뷰했는데 노 씨의 경우는 훨씬 단순하고 명료해서 한결 수월했습니다. 노 씨는 북한과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평생을 항공학 기술자로 살아서인지 질문에 직선적으로 답을 하더군요. 감출 게 없었고 북한에서 학대 받지 않아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받은 적도 없습니다. 특히 그는 1953년 북한을 탈출해서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 6개월 동안 미 정보 당국으로부터 매일 대여섯 시간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우연히도 그 기록이 노 씨의 전화를 받기 바로 몇 달 전에 기밀 해제 문서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와 대조해가면서 노 씨를 인터뷰했고 50년이라는 세월의 안개를 뚫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와 집필 과정에서 그의 잘 알려진 북한 탈출과 미국 정착 외에 새로 발견했거나 미처 예상치 못했던 측면도 있었습니까?
I think what was really interesting is why he wanted to escape. He was, you know, he was a
매우 흥미로웠던 것은 그가 북한을 탈출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북한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였기 때문에 6.25 전쟁 중 미군이 북한을 폭격하는 걸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누구라도 미국을 두려워하고 또 증오하기 쉬웠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노 씨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 때문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야구를 즐겼고 또 아들에게 미국 관련 책을 건네주는 등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 씨는 그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미국인들의 삶에 대한 설명과 미국에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전투기 조종사가 된 이유 역시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종관을 붙잡고 북한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이죠.
새 책에서 특별히 묘사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I wanted to do was to give a sense of this adventure story. A young man who started at the age of 16.
이미 16살 때 북한을 탈출하려고 이 마음을 먹은 한 소년이 해군에 입대하고 공군에서 최연소 전투기 조종사가 되면서 천천히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극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시에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해가는 상황도 함께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탈린, 마오쩌둥과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쟁의 패배를 극복하고 독재자로 등극하는지 말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만으로 그를 판단한다면 김일성은 아마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사망한 뒤에도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그야말로 이 북한에서 시간이 멈춰지게 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60년 전 북한인들은 김일성을 각자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노금석 씨는 당시 김일성에게서 무엇을 봤고 그 이미지가 이후 노 씨 삶에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When he first saw Kim Il-sung, he saw him speak in his hometown of Hamhung at a chemical factory.
노 씨는 1948년 고향인 함흥에서 김일성의 연설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그곳 비료 공장을 방문해서 매우 힘찬 연설을 하죠. 16살이었던 노 씨는 김일성의 연설에 내재된 힘과 마법 같은 선동에 깊은 인상을 받지만 동시에 그가 공산주의 독재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순간 북한을 탈출해야겠다고 처음 결심하게 되죠. 이때부터 노 씨가 선택한 방법은 매우 창의적이었는데요. 공산주의의 가장 열렬한 찬양자 행세를 한 겁니다. 김일성의 연설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척하면서 신뢰를 얻으려고 했고 결국 소련제 미국이 조종사가 되면서 그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의 탈출기를 그린 14호 수용소 탈출과 새 저서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주인공이 처했던 상황과 이후의 삶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책에 담아내는 접근 방식 또한 크게 달랐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제로 어땠는지요?
It was like night and day. Shin Dong-hyuk was when I first started talking to him and still is to some extent.
정말 낮과 밤의 차이라고 할 만합니다. 제가 신동혁 씨와 처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정서적으로 매우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자라면서 고문을 당했고 가족의 처형을 지켜봐야 했던 신 씨는 몹시 지쳐 있었고 또 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의 진술의 일부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위장막으로 삼아서 그 뒤에 숨고자 했죠. 반면에 노금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까지 진학을 했고 미국이 조종사가 됐습니다. 북한 정권을 증오했지만 당국에 의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21살에 미국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에도 좋은 대접을 받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미국 생활에 완전히 동화했습니다. 영어를 배웠고 한국 음식을 고집하지도 않았고요. 또 항공학 기술자로 살면서 미국 내 한인사회와의 교류도 없었습니다.
일부 탈북자의 증언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와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Many of the defectors who come out of North Korea have suffered severe trauma.
수많은 탈북자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습니다. 신동혁 씨는 그 중에서도 심한 편입니다.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직선적이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부 내용과 장소, 시기 등이 난해하게 얽혀 있습니다. 바로 신동혁 씨의 경우죠. 하지만 탈북자들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겪은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강제 수용소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북한 당국이 부인하는 현지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혁 씨의 몸에 난 흉터를 보면 그가 고문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 씨의 어머니와 형이 공개 처형됐고 그가 이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는 매우 확고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 공개 처형 현장에 있었던 수용소 생존자와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 씨가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가 7살 때 수용소의 경계가 옮겨졌다는 확고한 증거 역시 있습니다.
신동혁 씨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I think it's been difficult for him. He cares deeply about being a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 씨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 폐쇄를 위한 증인이 됐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증언의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다소 약화시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는 수용소 생활을 실제 경험했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런 시설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탈북자에 관한 책을 집필한다면 신동혁 씨 때와는 접근 방식이 다소 달라지지 않을까요?
I think so. I think one thing I now understand a lot better is the effect of trauma on memory.
그럴 겁니다. 정신적 외상이 탈북자들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은 더 잘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제가 신동혁 씨와 처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2008년만 해도 서울에서 신 씨의 증언을 반박할 18호 수용소 출신 탈북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영상 속 신 씨 아버지를 알아본 탈북자 두세 명은 제가 책을 쓸 당시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이동하는 탈북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신 씨는 14호 수용소 사정을 잘 알았고 몸에 난 흉터와 정신적 외상이 누구보다도 심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모두 신 씨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관련 사실을 보도하며 또 다른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하든 씨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레인 하든 전 워싱턴포스트 기자로부터 노금석 씨 망명을 소재로 한 새 저서 그리고 신동혁 씨 관련 파정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또다시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지난달 27일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575, 13,551호 등 기존 대북 제재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의 확산 활동에 결부된 금융 상업 거래에 직접 노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같은 규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87호, 2094호의 핵심 내용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담겨 있는 금융 규정과 금지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북한 기업, 금융기관과 사업관계나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취할 것도 회원국들에 거듭 권고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에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우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올해 초 210만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양쌀을 지원했습니다. 영양쌀은 평안남북도 지역 어린이들에게 분배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나팩이 지난 1월과 2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영양쌀 210만 끼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 들어와서 1월 달에 두 컨테이너, 2월 달에 다섯 컨테이너, 총 일곱 컨테이너의 영양쌀이 북한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컨테이너에 한 30만 끼, 끼니로 하면 30만 끼니까 토더 210만 끼, 1월, 2월 2015년도에 전달한 겁니다.
나팩의 이우용 대표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매달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쌀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달에도 영양쌀이 북한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거는 지금 가고 있고요. 그게 한꺼번에 모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미국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픽업을 해요.
나팩은 지난 2007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이유식을 비롯해 영양쌀 등을 북한에 보내왔습니다. 이우용 대표에 따르면 나팩은 지난 한 해에만 총 1,350만 개, 미화 300만 달러치를 보내는 등 지금까지 약 2,300만 달러 상당의 영양쌀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이우용 대표는 나팩이 미국의 구호단체인 Feed My Starving Children과 협력해 영양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쌀을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 걸린 어린아이들에게 보내는 단체가 미국 단체가 그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는 건 저희들 통해서 나팩을 통해서 보내고 있고 FMSC도 우리가 또 우리는 그냥 기증도 받고 그 FMSC로부터 또 우리가 이제 포장하는 거는 우리가 그 재료비를 사서 전부 돈 주고 사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는 거고.
영양쌀은 쌀과 콩가루, 마른 채소, 비타민과 미네랄 등 여러 영양소가 첨가된 쌀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팩이 지원하는 영양쌀은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져 평안남북도 지역 어린이들에게 분배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사회의 큰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먼저 지난 13일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해상에서 추락해 실종됐던 헬리콥터의 동체가 발견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헬기 동체는 본래 헬기가 착륙해야 했던 가거도 방파제 끝에서 남쪽으로 1200m 지점에서 발견됐고요. 수심 약 75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사고 후 거의 일주일 만인데요. 네. 그동안 많은 장비와 인력을 헬기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투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0여 척의 함정, 항공기, 10여 명의 잠수부, 음파 탐지기 등 민관군이 함께 입체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동체 발견도 음파 탐지기와 함정의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늘 밤 정조 시각 한 8시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함께 인양을 위해서 동체 결박을 할 수 있는 심해 잠수사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고 헬기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헬기로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등 4명이 타고 있었고요. 사고 다음 날 인근 해상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지만 숨졌고 3명의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이 나머지 3명의 실종자도 곧 발견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오늘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해상 간이 통관 시스템의 실무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국 간의 해상 간이 통관 시스템이 올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인데 미리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한국과 중국의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어떻게 보면 뭐 수출과 수입 절차인데 이 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본격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으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소비자가 상대국에서 구매한 물건을 실어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과 인천, 그러니까 중국 청도 간의 페리 여객선이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에서 청도로 출발하는 페리선에 중국의 소비자가 주문한 전자상거래 물품이 실렸고요. 내일 오전 청도항에 도착해서 간단한 그 엑스레이선 검사만으로 간이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중국 내 택배 회사가 연결돼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건데요. 선박으로 운송하는 방식은 항공기보다 하루가 더 걸리지만 물류비는 30%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은 한국 소비자가 외국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받는 해외 직구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물건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가는 것이군요. 전자상거래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역직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에게도 중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사이 무려 50%나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2014년에 이 전자상거래 규모는 4,487억 달러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 무려 2억 4천만 명 정도로 한국으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물류 통관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수출을 늘리고 싶었는데 한국으로서는 이 절차가 복잡해서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항공 운송을 주로 해왔던 전자상거래는 물류비가 높고 통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정상 통관을 위해서 복잡한 수입 허가와 인증이 필요했었는데 이번 그 선박을 이용한 물건 배달이 잘 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트라에서는 소비자의 주문 내역과 실제 제품만 일치한다면 100% 간단하게 통관이 될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에 해상 간이 통관 시스템이 정식으로 개통되면 한국과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표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 역직구 수출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 국민의 평균 연령이 평균 나이가 처음으로 40세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4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의 평균 연령은 한 해 전보다 0.5세 높아진 39.8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 평균 나이가 중년에 접어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중년이라는 표현보다 갱년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그 40.3세를 기록한 뒤에 2030년에는 46.2세가 되고요. 2040년이 되면 49.7세, 뭐 거의 5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인구가 5,042만 4천 명이었습니다. 2013년보다 22만 4천 명이 더 늘었는데 이런 인구 성장은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출생아는 줄어들고 노인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40년이 되면은 생산이 가능한 인구의 절반이 노년들의 그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한국의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출산과 결혼의 감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사회 지표 통계, 이건 말고 또 어떤 다른 내용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 통계가 있습니다.
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 $26,295였습니다. 한 해 전보다는 6%가 증가했고요. $6,505에 불과했던 1990년보다는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남녀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2014년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평균 70.9%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82.1%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이 남녀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월등히 높았었는데요.
네.
2009년부터는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네.
이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2014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 비율 여학생이 74.6%, 남학생이 67.6%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프리카 튀니지 수도의 유명 박물관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로 외국인 관광객 등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튀니지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사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튀니지는 아프리카 대륙 북쪽 꼭대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제 튀니지 수도 튀니스의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바르도 국립박물관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박물관은 튀니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 중에 하나로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네.
어제 총격으로 외국인 관광객 17명을 포함해서 2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물관에서 총격을 가한 테러범 2명은 출동한 특수부대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네, 사망자가 참 많은데 테러가 일어난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박물관에는요, 당시 관광객 직원과 직원 등 100명 정도가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복 차림의 무장 괴한 2명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요.
네.
괴한들은 먼저 이 버스를 타고 박물관 정문에 도착한 관광객들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해서 8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총기를 난사해서 여러 명의 사망자와 또 부상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 17명이 외국인이었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 폴란드, 독일 등 이 유럽 출신과 일본인 콜롬비아인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숨진 튀니지인은 경비원과 청소원 등 박물관 직원들이었는데요. 괴한들은 박물관에 출동한 대테러 부대원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박물관이 튀니지의 의회 옆에 있다고 했는데요. 의회를 겨냥한 공격은 없었습니까?
의회에 대한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은 의회 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이 튀니지 수도 튀니스의 중심가에서 이 대낮에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튀니지 텔레비전은 총격 발생 직후에 이 경찰이 긴급하게 출동을 하고 또 안에 있던 방문객과 직원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을 방영했고요. 또 의회 건물에 있던 의원들과 직원들도 모두 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도 알려졌습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튀니지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을 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된 용의자가 있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네.
튀니지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민주주의 정부가 유지되고 있지만 또 테러 세력의 위협도 계속되어 왔는데요. 베지 카이드 에셉시 튀니지 대통령은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뒤에 튀니지 국민들은 지금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튀니지는 테러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테러 세력에 맞서서 무자비한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SFC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국면에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입장을 밝혔군요.
네, 어제 사건 직후에 이 총격을 테러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냈고요. 또 튀니지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인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을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튀니지 정부, 또 튀니지 국민의 편에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인 희생자는 없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일본을 방문했군요.
네, 미셸 여사가 오바마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 야키에 여사와 만나서 개도국과 빈곤국의 여성, 또 소녀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요. 또 관련 문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문의 초점은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에 맞춰져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셸 여사는 이 영어로 Let Girls Learn, 이 소녀들이 배우게 하자, 이런 이제 운동을 새롭게 전개를 했는데요.
네.
미셸 여사는 오늘 이 도쿄에서 아키에 여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전 세계 6,200만 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셸 여사의 이런 운동에 3억 4천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는데요. 아키에 여사도 오늘 미셸 여사와의 만남에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 국제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미셸 여사가 일왕도 면담을 했다죠?
네, 미셸 여사는 오늘 오후 도쿄 왕궁에서 아키히토 일왕 내외를 예방하고 40분간 차를 마시면서 환담했고요. 아베 총리와도 면담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두 나라 영부인이 이 영부인 외교로 화기애애한 미일 관계를 보여줬다고 평가를 했고요. 한편 일본 관련해서 어제 긴장되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일본 경찰 당국이 이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있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셸 여사 방문 기간 중에 이런 소식이 나와서
네.
더욱 이제 주목이 됐는데요. 젠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가 피습당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외교관들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얼음의 왕국 알래스카주를 찾아갑니다. 북미 대륙 서북쪽으로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주는 면적이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7배나 더 큰 광대한 지역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